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의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해 신이 마련해둔 완벽한 계획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냥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런 뭐랄까 평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 정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벽한 계획을 거부하고 우리만의 대체 계획을 세울 때.
대체 계획이요?
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대체 계획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 마치 의사가 완벽한 처방전을 써줬는데 환자가 자기 생각에 아, 이 약은 너무 쓴 것 같아 하면서 마음대로 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대신 거기다가 뭐 초콜릿을 넣는다거나 하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의도가 좋았든 나빴든 그건 더 이상 원래의 처방전이 아닌 거죠.
맞아요.
이 자료가 바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이 잘못된 처방전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그 사울 왕이 만들었던 대체 계획의 실체가 뭐였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가 스스로 만든 계획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 심리적인 동기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네.
대상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아말렉이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약했을 때.
가장 약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일 때 그들의 후미를 아주 비열하게 공격했던 오랜 원수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일반적인 전쟁 명령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료는 이 명령이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지시 내용도 아주 극단적이에요.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하라.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겨냥한 명령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무거운 명령을 받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임무를 완수한 영웅처럼 보여요.
네, 딱 거기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는 명령을 100% 따르지 않았어요. 자료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아, 바로 그 구절.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요,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들은 그것들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까워요.
아, 의지가 들어간 거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깜빡 잊었다거나 뭐 실수로 놓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수정하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서?
네, 바로 여기서 사울의 대체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완벽한 계획 대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개선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것만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료는 그 동기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탐욕이죠.
네,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동기죠. 가치 없는 것들은 명령대로 없애고 가장 좋고 기름진 가축들은 남겨서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는 것까지는 뭐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쳐도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은 정말 의아해요.
어떤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는 곳에 들러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건 그냥 물질적인 욕심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울의 대체 계획이 단순한 탐욕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심리적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승리는 분명 신이 준 것인데 기념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세웠어요. 신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을 새겨놓으려고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드높이려는 욕망이었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그 교만이 어쩌면 깊은 불안감의 반증이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해요.
불안감이요? 교만과 불안은 반대 아닌가요?
표현하고 싶었던 걸 수 있다는 거죠. 교만과 두려움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교만이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니. 그렇게 탐욕과 교만, 그리고 어쩌면 불안감까지 뒤섞인 채로 돌아왔는데 결국 선지자 사무엘과 마주치게 되죠.
네, 바로 그 대면 장면에서 대체 계획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추악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외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하, 참.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뒤에서는 양이랑 소가 막 울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사무엘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이 질문 하나에 사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거짓말 다음 단계, 즉 변명과 책임 전가로 넘어가요.
맞아요. 갑자기 주어를 싹 바꿔버리죠. 그것은 백성이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신께 제사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겁니다.
이야...
갑자기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백성에게 넘어가고 심지어 그 동기는 신을 위한 아주 경건한 것이었다고 포장까지 해요.
이 자료가 정확히 짚어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대대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명령 하나 어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불순종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결국에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가 남긴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보다 훨씬 더 큰 걸 잃게 된 거네요. 이 자료에서는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네, 아주 서늘하게 표현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신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어요.
버림받음.
그런데 이 자료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결과보다 더 근본적인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과의 교제, 즉 친밀한 관계의 단절이죠.
아...
한번 불순종의 길을, 그러니까 대체계획의 길로 들어서면 신의 완벽한 계획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대가네요. 이 사울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원칙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부터가 정말 강력한데요.
뭐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 개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사울은 아마 속으로 내가 90%는 지켰잖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아주 단호합니다. 순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칙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수술을 하는 외과의사가 99%의 과정을 완벽하게 해내고
네.
마지막에 거즈 하나를 환자 몸속에 남겨두고 봉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걸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그냥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신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all or nothing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청받은 것의 대부분을 행하는 건 여전히 요청받은 걸 온전히 행하지 않은 불순종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타협이 없는 원칙이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가지 차원을 더 추가해요. 서두르는 순종이나 지체하는 순종 역시 불순종이다.
아, 타이밍 문제.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하느냐도 순종의 핵심 요소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신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이 관점에서 신의 타이밍은 인간이 개선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봐요.
완벽한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미루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완벽한 타이밍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참 와닿네요. 보통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건 그냥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역시 신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 즉 제멋대로 세운 또 다른 대체 계획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좀 뜨끔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신이 기다려라고 할 때 조급하게 나서는 것, 혹은 지금 행동하라고 할 때 미루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내 시간표가 신의 시간표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대체 계획의 일부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신이 각자를 위해 마련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사례를 통해 인간은 종종 탐욕, 교만,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두려움 같은 동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대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계획은 필연적으로 거짓말과 책임 회피 같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낳고요. 궁극적으로는 신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도 배웠습니다. 첫째, 99%의 순종은 없다는 것. 부분적인 순종은 곧 불순종이다.
네.
둘째, 순종은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개념이라는 것. 지체되거나 서두르는 순종 역시 불순종이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거울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던지는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직접 건네보려 합니다. 당신은 완전한 순종 대신 무엇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삶 속 작은 탐욕이나 교만, 남들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소한 거짓말들이 당신을 신의 최선의 계획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대체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계획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내 손안에 있고 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완벽한 계획은 그 전체 그림을 다 이해가거나 볼 수는 없지만 그 계획자를 신뢰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이 두 가지 계획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줬는 나의 대체 계획과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계획 사이에서 당신은 오늘 어디에 서 계신가요?